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제목으로 우리 박은정 목사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이런 정말 이 풍성한 예배를 허락하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주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저 잘 먹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180여 년 전에 1834년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에 독일 청년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 사람이 독일에, 독일 사람이 영국에 그렇게 쉽게 잘 오고 갈 때가 아닙니다. 꽤 옛날입니다. 그때 브리스톨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콜레라가 이 도시를 강탈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독일 사람, 아주 젊은 독일 사람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브리스톤은 시골입니다. 지금도 좀 시골인데 170, 80년 전이면 여러분 아주 시골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974년에 요 옆에 있는 언양, 그때는 언양읍교회 전도사로 8개월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울산에 있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교회 상황을 보고하고 또 지시도 받고 그러려고 울산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언양이 얼마나 시골이고 울산이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제가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때 언양,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한 170, 80년 전이면 영국도 별 수 없는, 그때 영국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톨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영국 청년이 하나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영어 발음도 아주 서툴고,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어? 그러더니 이 사람이 브리스톨 도심에서 보면 저 언덕 위에, 모든 브리스톨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언덕 위에다가 뭐를 짓고 뭘 어쩌고 이러더니 거기서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지라고 하는 독일 청년은 독일에서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청소년 때는 도박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아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믿음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던 이 독일 소년이 어느 날 한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살다 갈 인생으로 두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브리스톨로 가라. 그리고 브리스톨에 왔는데 와보니까 도시가 엉망진창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은 별 많지 않고 그래서 양반이 고아원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이름을 조지라고 얘기했는데 조지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군가 하겠지만은 성까지 얘기하면 아는 분이 많을 겁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일 청년을 영국까지 부르셔서 브리스톨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브리스톨에도 교회가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브리스톨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영국에서 그 브리스톨에서 영국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경건 운동이 시작됐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독일에 그것도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낸 한 청년을 독일에서 불러서 브리스톨에 갖다 놓고 63년 동안 고아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 고아원을 거쳐서 양육받고 지나간 아이들의 숫자가 14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 물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셨고 그러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평생에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세요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63년 동안 일을 하면서 90대까지 사셨는데 평생을 기도하면서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제가 아까 14만 명이라고 그랬죠. 15만 명입니다. 그 아이들을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내고 영국 땅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 적어도 한 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군중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특히 때는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는지 뒤에 감추어져 있고 빌립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길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얘기 떼버리고 마가복음이 원래 좀 아주 뭐 좀 급하다고 하면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좀 빨리빨리 막 사역이 진행되고 일들이 진행되는 템포가 좀 빠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짤막하게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면서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고픈 사람 먹이는 일만이겠습니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 오늘 당장 칼을 물고 죽고 싶은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게 하라, 너희가 치료해라, 너희가 저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따뜻함을 너희가 공급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우리에게 떡을 주신 저분이 그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 메시아다. 손에 떡을 들고 있었지만은 단순히 떡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복음서가 설명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 우리의 먹는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 관점인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제자들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시험했는데 뭐 그런 질문이 어디 있냐? 야고보서를 모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의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귀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시험받는 것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헷갈리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틀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은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 이전에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가령 가게에 가서 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 가게 점원이 좋은 청소기입니다 하고 소개하면서 여기 샘플이 있으니까 손님 이 청소기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시험이란 말은 이 청소기를 써보면 이 청소기가 얼마나 괜찮은 건지 당신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시험해보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그 괜찮아서 똑같은 제품을 새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서 써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서 내가 그걸 들고 다시 그 집으로 가서 당신 이거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럴 때 그 시험의 의미는 뭡니까? 이게 얼마나 시원찮은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정반대로 쓰여지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도 쓰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건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굳이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이게 얼마나 시원찮은지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지만은 그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나 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숙해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이 시험을 받은 빌립이 이 시험에 잘 통과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대답에 응답한 제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었고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 저게 맞는 말인가? 제자 그룹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궁금한 건 베드로입니다.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 이것도 천국 가면 베드로 붙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때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나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지 아무튼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고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응답하게 한 것도 아마 혹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대답하고 다른 사람도 대답했는데 성경에 기록할 때는 요 두 사람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때 생각부터 먼저 해보는 사람이 있고 행동부터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뿐이요. 나는 그 두 가지에 안 들어가는데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 얼굴 다른 것처럼 우리 생각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빌립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모인 사람이 한 만 명쯤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천 원짜리 빵 두 개씩만 나누어 준다고 해도 만 명이면 2천만 원.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200데나리온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걸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이 한 2천만 원쯤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문제를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2천만 원이 없습니다. 이 제자 그룹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일행에 이런 돈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회계로 임명해서 그 여비나 뭐 여러 가지 경비를 쓰게 한 것 보면 뭐 후원자들이 봉투도 하나씩 내놓고 어떻게 재정을 객출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빌립이 한 말은 돈이 없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한꺼번에 이 시골 구석에서 어디에 가서 2천만 원어치 떡을 사겠습니까? 2천만 원어치 떡을 산다고 해도 어디에 싣고 오겠습니까? 지금 빌립이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살 데도 없고 산다고 해도 수송수단도 없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해보셨죠? 아유 무슨 교회 건축을 한다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조그만한 교회가 선교사를 또 보낸다고. 뭐 제가 사회 갈 때 샘물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만 62명이었습니다. 한 30명, 40명 이래 넘어갈 때 당회에서 또 선교사로 어느 집사가 어느 목장에 누가 갈라 그럽니다 하고 이제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또요? 이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한 장로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셧다운 됐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거 목사가 이럴 때 그 말을 멋있게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 사람 가슴에 불을 지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멀쩡한 직장 놔두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훈련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주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되는 장로님은 장로니까 당연히 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요.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장로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슴에 불을 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는 돈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그게 개인적인 문제든지 목장의 문제든지 교회 공동체 전체 문제든지 또 국가적인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든지 우리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안드레는 계산을 먼저 하고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음식 가져온 사람이 좀 있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가령 뭐 한 서너 명 중에 누가 한 사람만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조금 나누어 먹고 배고픔을 좀 해결을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목적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조사한 것 같은데 음식은 어린 소년 하나의 도시락 수준에 해당하는 보리떡 다섯 개 그리고 멸치 같은 작은 생선 두 마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으면서 안드레도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이 대답합니다. 빌립하고. 주님, 이것밖에 못 구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니, 제자 그룹 전체의 생각이 딱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생각이 딱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마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럴 때 호수가 잔잔해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믿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믿는데 내가 병에 덜컥 걸리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고백해왔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하고 쉽게 조언도 하는데 정작 내 문제가 되고 내 가족의 문제가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내 삶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왜 하필 나야? 잡아갈 사람 많은데 우리 목장에만 해도 믿음도 별로 없고 목장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 저런 인간도 있는데 저 인간은 암에 안 걸리고 왜 하필 나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런 모습을 안고 있나? 이게 다 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170년 전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시고 내일도 그러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울산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아예 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건 저 사람 시키시고 하나님 그건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는 시키시고 그건 하나님 장로나 권사쯤 된 사람한테 시키시고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당신을 남편으로 쓰고 계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당신을 그의 아내로 쓰고 계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가 날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왜 지를 위해서 해? 경상도 남자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서로 거룩을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을 부모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우리의 그런 역할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 비록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목자 목녀를 돕는 사람으로 VIP 간 사람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는 직업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 하나님이 아, 너는 거기 말고 아프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자 훈련하고 있던 부부 의사가 30대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의사인데, 아니 뭐 앞으로 뭐 서울에서 개업도 하고 뭐 집도 건사하게 한 칸 사고 물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골프도 좀 치고 전형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살까? 일단 단기 선교를 한번 가자. 저하고 같이 우즈벡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남편만 갔죠. 아내는 집에 있었고. 그런데 우즈벡의 타시켄트에 병원을 만들고 저는 거기를 거점 삼아서 이 중동권 선교를 시작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 병원 오픈 예배하는 날 이제 단기 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원하는 의료인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한 일주일을 보내는데 내가 이틀 먼저 오고 이틀 마지막 이틀 동안에 우리 거기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가 우리 본국에서 온 단기 팀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을 한낮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 의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타시켄트에 있는 병원 원장인 우리 선교사는 뭐 기분이 너무 좋았죠. 한국에서 좋은 의대를 졸업한 그것도 부부 의사가 의사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병원에 오는 줄 알았죠. 나도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한낮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가 왔는데 돌아와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아프간으로 가겠습니다. 왜 아프간이냐 그러니까 그때 말도 통하지 않아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지나치기만 했던 그 아프간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고픈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100원짜리 약 한 알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 아이들, 그 힘든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그 눈망울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 부부가 결국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있는 칸다하르로 갔습니다. 그 칸다하르는 탈레반의 거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까? 혹시 우리 의사 선생님 부담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실 거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멀리 나가는 선교사고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아유 나는 못 나가고 뭐 저 사람이 나가면 된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집이 필요해서 집 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먼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웃들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 지어지고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라 그러면 쓰레기 치우를 한번 거리도 우리가 한번 나가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너는 해외로 가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재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불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 사람이 가는 겁니다. 가는 건 그 사람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교회 이름도 지금 공동체 교회로 만들어 놓았는데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는데 아주 하찮은 걸 가지고 하찮다고 하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러나 아직 어린 소년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입니다. 뭐 만원짜리 도시락도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엄마가 아들이 배가 고플까 봐서 가난한 집 엄마가 싸준 도시락 지금 이 음식이라는 게 그런 수준의 음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주님이 일을 못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도시락 없어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걸 찾아가지고 왔지만은 주님이 굳이 그 어린 아이가 내놓은 그 어린 아이가 안드레한테 그거 뺏기고 어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제 양반이 왜 저걸 가져가냐. 참 그 장면도 어쨌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아이가 빨리 가지고 갔다가 예수님 보여주고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건 너무 궁금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도시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한 집 아이의 음식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만 명이 넘는 대군중을 먹이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같은 걸 겁니다. 나는 뭐 가진 게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제가 작년이지요. 아주 충격적인 한 장면을 봤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한 부부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이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 부부가 나왔는데 왜 기독교 텔레비전에 쓴 사람들을 그렇게 방송에 내보냈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중고차를 하나 가지고 출퇴근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니까 자전거로 바꾸었습니다. 요새 자전거 타고 뭐 하루에 한 20km 정도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 하나는 분당에서 세상에 여의도까지 자전거로 가겠다고 한 6개월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차는 돈도 많이 드는데 아 내가 돈 들여가면서 이럴 거 뭐 있냐. 그래서 차를 없애버리고 자전거를 하나 구해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데 이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보니까 차 밑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세이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축해야지. 예, 잘 하셨습니다. 외식하자.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죄 짓는 거 아니면 우리가 무슨 결정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뭘 결정했는가 하니까 두 부부가 여보 우리 20만 원 어차피 써야 될 돈인데 안 썼으니까 없는 돈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도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아서 잘 섬기지 못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섬기는 쓰자. 참 놀라운 생각을 한 겁니다.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보이면 제 자신도 이런 수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목사지만은.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이제 나이가 한 40 중반 돼 보였는데 아주 꾀죄죄하고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를 산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저 변두리에서 겨우 숨붙이고 사는 이런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달에 20만 원 생겼다고 그거를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지 않냐? 그래, 그렇죠. 여러분 그걸 내 동생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가 다른 동네에 사는 목사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고 그냥 너무 기쁘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서 뭘 이뤄냈는 거 아니까. 우리가 평소에 출근할 때 보면 그 이제 와이프도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출근할 때 보니까 참 이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버스 기사들이 참 수고가 많더라.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시간 맞춰야 돼서 막 쩔쩔매고 우리가 일단 20만 원을 가지고 버스 기사들을 섬기자. 꾸러미를 만 원짜리 꾸러미를 20개를 만든 겁니다. 그중에 이제 이분들한테 필요하다 싶은 껌도 좀 넣고 뭐도 조금 넣고 해서 꾸러미 20개. 어디서 나눌까? 토요일 쉬는 날 자기들 집 앞 버스 정류소에서 부인은 이 정류소 또 남편은 저쪽 정류소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잠깐 설 때, 아, 기사 아저씨, 이거 드세요 하니까 처음에 한 기사는 나 그런 거 안 받아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기사님 이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이 동네 사람인데 평소에 너무 고마워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중에 그 부인이 그 기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상한 것들이 와서 뭐 하나 줘놓고는 뭐 교회를 와라 절에 와라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하나 주니까 또 이것도 뭐야 이건 이러고는 막 짜증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 이 동네 사람인데 당신들 버스 운전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사람들이 이 부부의 진심을 알기 시작하고 고마워하기 시작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기독교 방송 PD 하나가 듣게 되고 이분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같은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바로 이 젊은 부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섬기라고 하는데 잘 섬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볼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일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뭔가 하니까 사람들을 그룹별로 이렇게 앉혀라. 이제 그게 음식 대형입니다. 그게 이제 식사 대형으로 사람들을 뭐 50명씩 뭐 이렇게 쭉 앉혀라.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대형으로 쭉 앉히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그럴 때 제자들이 뭘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나? 제자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 6장 사건이 예수님 사역 2년쯤 된 사건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들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품게 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 나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이 뭘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거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막막하고 길이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 나도 그 상황에서 함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문이 잊지 않고 언급하는 말씀이 뭡니까? 떡을 먹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빌립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안드레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떡을 내놓은 소년의 이름이 뭐다? 이 소년의 떡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도 다 한 몫은 했지만은 가장 드러나야 할 분이 누굽니까? 없었던 떡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때 그 아무개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예수님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거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이 섬겨도 그거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야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작은 우리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문득 제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목장에 나왔습니다. 부인이 오랫동안 기도한 열매였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은 없지만 애처가 했습니다. 와이프가 원하는 일을 정말 꼭 하고 싶은데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가기를 원하는데 워낙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갈 수가 없다가 50대 후반에 정말 아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니까 해보자 그러고 목장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우리는 VIP가 목장 모임에 오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그날은 원래 하던 목장 모임 안 합니다. 찬송도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왜냐하면 찬송 부르면 처음 온 VIP가 자기는 한마디도 모르는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꼭만 노래를 하고 싶으면 아리랑을 한 곡 좀 부르든지 VIP 중심으로 완전히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VIP가 말을 많이 하게 질문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도 합니다. 목자가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지가 대학 나왔다고 다 대학 나온 줄 알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VIP가 대학 못 간 걸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날 대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학 못 간 이 양반,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라고 목자한테 질문 받은 이 양반이 그날 막 너무 당 미안해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장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실수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나는 목자가 부탁을 해서 목자가 지 야단 맞을까 봐서 목자가 부탁을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목장 식구들이 막 당황을 하니까 그리고 목자 일지를 내가 매주 체크를 해서 보니까 목자가 그걸 또 거기다 쓰게 되고 이 사람은 그걸 설명하는 글을 따로 저한테 보내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딴 얘기고 제가 괜히 다른 얘기를 하나 꺼냈는데 50대 후반에 목장을 처음 온 이 남자가 왔을 때 딱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어느 집에서 모였는데 자기 집도 아닌데 이 양반이 올 걸 알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와이프한테 이 양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서 그날 모이는 그 집에서 이 사람을 위한 음식을 사실은 준비한 거였습니다. VIP하고 미리 약속하면 다 그렇게 하게 합니다. 이 양반은 뭐 깜짝 놀란 겁니다. 꼭 처갓집에 온 것 같고 장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음식처럼 이 낯선 곳에 왔는데 음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딱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 마음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살아오면서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뭡니까? 제일 기뻤던 일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하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목자들이 그래서 목자들을 앉혀놓고 초기에 좋은 질문 사용법 같은 강의를 제가 반복해서 많이 했습니다. 오래 한 목자들은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그런 게 이분이 목자가 질문을 하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다들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쭈뼛쭈뼛 하는데 자기가 대기업의 이사인데 말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 오니까 뭐 한 10명쯤 되는 어른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쭈뼛쭈뼛 하는데 부인이 옆에서 아, 말해 말 잘하잖아. 그날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보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내 얘기에 이렇게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큰 사건이 터진 게 아니고 우리 목장에서 흔히 VIP 오면 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 사람이 왔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고 같이 여러 해를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더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평균적으로 그냥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듣고 그랬군요 반응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신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광경에서 그 상황에서 아,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목장 모임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면 토요일을 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목장 모임 장소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예수님 때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장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리떡 두 개 같은 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당신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당신 삶을 어떻게 고쳐놓을 분인가를,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의 자손 천대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조지 물러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어느 날 저녁에 고아원 총무한테서 보고가 왔습니다. 원장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일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학교, 기독교 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그럴 때 조지 물러는 어쨌는 거 하니까 내일 아침 식당에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다 평소처럼 준비를 해놓고 잠자리에 드세요. 제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제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독교 학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불평부터 먼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조지 물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가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밑에 브리스톨 시내에 큰 베이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빵집 주인이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피곤했는데, 그러면 머리만 갖다 대면 자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옛날 생각나고 뭐 걱정되고 뭐 이러다가 밤을 꼴박 세울 정도로 잠이 안 와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내가 돈 번다고 늘 정신없이 살았는데 착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 위에 독일 사람이 와서 애들 먹이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저기 한번 돕지도 못했네. 내가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좀 구워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밤새 이 양반이 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그 아침에 막 구운 그 맛있는 빵을 짊어지고 고아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빵이 도착할 점에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빵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데, 그 고아원 너머에 목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목장 주인이 매일 아침에 일찍이 큰 통에다가 신선한 우유를 담아서 시내로 배달을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팩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큰 통에다가 담아서 시내로 내려가서 이 쫄쫄쫄쫄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서 조금씩 주고 조금 이런 식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통을 마차에다가 몇 개를 싣고 목장을 출발해서 고아원 앞까지 왔는데 고아원 앞에서 마차 바퀴가 나가버린 겁니다. 전화하면 보험회사에서 쫓아옵니까?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직 차가 없던 때입니다. 마차 바퀴가 빠졌는데 이제 마차를 어떻게 해서인지 어디로 바퀴를 빼서 끌고 가서 그 바퀴를 새로 만들어서 다시 달고 이래야 되는데 짐이 가득 있습니다. 이 짐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자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앞에 고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 이리 좀 오세요. 이거 아이들 좀 먹이세요. 여러분, 아침에 짠 그 신선한 우유를 고아원으로 전부 싣고 올라가서 그날 아이들이 밤새 막 구운 그 신선한 빵 그리고 아침에 막 짠 우유로 그날 아침 식사를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일을 벌이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샘플로 우리 앞에 지금 두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도 못했던 문제아였던 사람이 이렇게 사역자가 된 경우인데, 이 사람이 90세가 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더니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있고 기가 막힌 일들을 이렇게 벌이시는 겁니다. 조지 물러가 살면서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조지 물러가 살맛이 자기 집이 생겼습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이 집 주셔서 감사하고 집 늘려서 감사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수준 정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섬기고 그것도 장수하기 위해서 1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뭐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갖다 주시고, 여러분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를 조사를 했더니,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횟수가 일기에 기록된 것만 5만 번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서 공급받은 액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 돈으로 한 30억쯤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30억이면 오늘 우리가 30억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30억을 그대로 180년 전으로 갖다 놓으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되십니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70학번인데 70학번에 제가 시골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버스비가 3원 했습니다. 광복동 제일 근사한 코너에 있는 돈가스집이 150원 했습니다. 우리 학교 밥이 20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0억을 50년 전으로 가면 이 30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아시겠죠? 170년 전으로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이게 300억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는 놔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이 브리스톨 땅에 와서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하나 붙들고 와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걸어갔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것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그냥 찔러대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입니다. 부모하고의 관계가 깨질 때 많은 경우를 보면 아이들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뭐가 지혜로운 방법인지는 부모들이 찾아야 합니다. 근데 할 놈은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 은사를 따라서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줄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주님 앞에 내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이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할지, 우선은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 작은 은사들을, 내 작은 내 소유들을, 내 지식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놓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